새벽 미명 아침 첫 시간에 저희가 입을 벌려 주님을 먼저 찬송하고 또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붙드시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루가 하늘에 기록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잠언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입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웃는 자들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자기 길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가운데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에베소 5장을 보세요. 다 이렇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지혜를 받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신약에 있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죠. 에베소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지옥과는 세상 사람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로부터 온 간증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되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죠.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그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심판석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다 자신이 속습니다. 자신이 속습니다. 참 이렇게 14장은 계속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1절 보면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찬다고 그랬습니다. 해악으로 가득 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악한 자들이 됐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내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 안에 두었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됩니다. 악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구약이 악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악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랬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됐을지라도 결국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받죠. 한 일에 대해서. 자, 9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서도 이걸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아이 뭐 죄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씻어준다 그랬잖아. 이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비웃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그 요즘에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 계명이 다른 계명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날 못 박힌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계명이에요. 옛날에 못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자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에서도 말이죠.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외면해 버려요. 아,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러면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그래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냐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 잠언 23장 31절부터 보면 술은 30절부터 술에 빠진 자들에게 위부터 봐야 되겠네요. 2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연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말이죠.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한 잔씩 먹죠.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특별히 포도주. 포도주가 중독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혼 안 하니까 그 어떻게 밤을 지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인을 금하는 마귀의 교리를 따르니까 그래요.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음식을 상가는 거 안식교처럼 그것도 마귀의 교리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욥기 한번 41장 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디냐 그러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욥기 41장은 그 마귀의 정체를 얘기한 거죠. 뭐다 읽을 수 없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에 문드를 열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둘러 있도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도다.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려 있어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여러분, 담배 피면 타는 불. 이게 담배 피는 불이요. 그 비행기에서, 큰 높은 비행기에서 봐도 그게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땐 절대 담배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적군에게 결국은 발각이 돼. 한 사람이 피어가지고 전체가 폭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여러분, 용 보셨죠? 용.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죠? 그거를, 아, 용은 복 주는 존재다. 이렇게 미화시켜 놨죠.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그렇죠? 담배를 들이켰다가 허파에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탁 나올 땐 코로 나오잖아요. 입에서는 불똥이 나오고. 마치 끓는 소치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도다. 뭐쭉 이게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네가 이거 아느냐?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죠.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진리를 공부 안 하니까 가짜를 배워가지고 세상 교육에 의해서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 있다는 사람은 어딘가 좀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뭐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던 사람도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뭐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거를 농담같이 얘기합니다. 어? 그 다음에 간음과 음행을 말이죠. 성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면서 오히려 더 부채질을 합니다. 요즘 보세요. 한국 보세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발달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하는 관례를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벌써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 성교육을 해야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함부로 안 한다.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이걸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현대는 상황윤리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말이죠. 어떤 여자들은 자유행위를 하라고 아주 그냥 권장하고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죄를 말이죠. 결국은 비웃는 겁니다. 죄를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잠언 13장 15절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비통함, 자신이 압니다. 야뭐아 지옥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괴로운 게 지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지옥은 혼자 사는 곳이야. 아 이런 식으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은 슬퍼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못 죽습니까? 고생을 하는데. 두려워요. 그 속에는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말이죠. 보통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이게 비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 죽음은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는데 왜못 죽어요? 빨리 죽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이 살지 안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살지? 왜 살지 저 사람들이? 그런 퀘션이 오더라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못 죽습니까? 안에 비통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도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자신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겉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과 고독에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담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속엔 비통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상담자,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겉에 육신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받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질고와 익숙한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은 분이요. 또 시편 22편 보면은 우리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죠.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서 밑에 바닥만 보면서 한탄해. 아유,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러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창살에 있는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후반절에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가 즐거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간섭을 할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곧 내가 강함이라. 내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해요. 내가 뭐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 내가 강한 줄로 착각해요. 육신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육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자신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요. 건강할수록 내가 경제적으로 좋아질수록 내가 조심하고 자신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세번 간구했잖아요. 내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때 깨달았잖아요. 내 능력이 너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감옥 속에서도 얼마 후면은 참수돼서 이제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데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수록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이북에 있는 그 용광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땀을 뻘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감옥 속에 가지고 그 수목사님 그 여동생 드보라가 어떻게 50번이나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해머로 얼굴을 막 강타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말이죠.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따발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그 발톱을 이길 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유사시에 우리는 능력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유사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그 능력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비슷한 영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언제 무너질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할 때확 쓸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물로 쓸어버렸지만은 이제 불로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죠. 행악죄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지금부터 3천 년 전인데요. 곧 베어질 거라고 그러세요.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그랬죠? 주님을 기뻐하라 이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도 그랬죠. 주를 기뻐함이 너의 능력이 됨이라. 어렵고 막 우니까 이제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막 슬퍼서 우니까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함이 너의 능력이다. 주님을 기뻐하라. 이게 능력이 되는 울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뻐하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죠. 그러면 그가 네 마음에 소원들을 내게 주시라 그랬죠. 빌립보 2장을 보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죠.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호내심으로 되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란 말이죠.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로다.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예요. 이게 면류관이. 다윗은 알았죠. 물론 다윗도 이 땅에 내려서 통치자가 되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그러나 통치자로서의 유업이 아니라 땅의 백성으로 유업을 받는 거죠. 행악자는 끊을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땅이라고 할때 여기 지구라고 해서 지구. 지구를 유업으로 받아요. 다들 막 하늘에 훨훨 날라가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 이게 상이에요, 이게. 뭐 상장 정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를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또 땅이 지구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저 아라산에 이제 터키에 있는 아라산에 방주가 딱 서가지고 물이 다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물띠가 그때가 봐도 지구에 물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구가 비닐하루처럼 됐거든요. 그게 다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산이 추운 거죠. 그 전에 물이 있었잖아요. 춥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얼어버린 거죠. 딱 얼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내려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러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오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정직한 자의 장막이죠.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줘야 돼요. 다 줘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죠. 자, 12절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말이죠.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죠.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은 대개가 겉보기에는 매력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인다고요.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리고 선을 약속한 모든 게잘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정치꾼들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수만 명을 죽여도, 총을 쏴서 죽여도, 혁명을 위해서 손을 짜도 죽여도 그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세상 정치인들이 뭐 옛날부터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유혈을 일으키는 어떤 개혁이나 이런 혁명을 할 때,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립니다. 어떤 그러한 자기들이 하려는 일을 정당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하다고 그래요. 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안 좋지만은, 사회주의도 안 좋지만은, 민주주의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링컨 대통령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국민을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를 얘기했죠.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민주주의자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그분의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면은 그분의 연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옳게 보이는 길이죠.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러죠. 아, 양심대로 살면 괜찮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하늘나라와 지옥은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해석할 때 하늘에 계신 걸 가지고 아, 이것은 지극히 높다는 뜻이야. 하늘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혀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러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왜 지옥을 만들어놔? 지옥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옳게 보이지만 끝은 죽음이죠. 어느 종교든 괜찮아. 가는 길은 많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야. 아, 심지어 빌그레 목사까지 그러잖아요.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도 그러잖아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다수의 결정 51%만 넘으면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때예요, 지금.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요즘은 몰래 못 들어가도 전화하면 들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혜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얀네 얀브레가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했죠. 야, 너만 지팡이로 뱀을 만드냐? 나도 만들 수 있다. 됐죠. 그러나 그 이상은 못했죠. 오히려 모세가 만든 뱀이 그 뱀을 잡아먹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은 바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보세요. 한국에 보세요. 대표적인 큰 집단 보세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가. 비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참 주님 만날 때 기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도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비참하게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이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1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억지로 웃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슬픈 거죠. 슬픈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은 끝은 근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설교할 때 부자들이라서 웃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뭐라고 그러셨는가? 부자들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데 와서 비웃고 막 웃었어요. 부자들이.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그러나 부자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받았던 얘기죠. 배부른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요. 지금 웃는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죽을 때요, 죄나 죽음이나 지옥이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웃지 않습니다. 웃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결론이 안 났다. 고생할 때 결론이 안 났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다. 지금 울지라도,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울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14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 육신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또 재물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결국은 육신에 심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채워지게 돼 있죠. 이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죠. 주님을 버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을 버리지 않아도 타락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재미를 느낄 때, 성경 읽기와 기도를 태만히 할 때, 타락하게 됐어요. 하늘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져요. 땅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게 타락하는 증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막 욕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할때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한 일에 무관심할 때 이게 벌써 타락해가는 증거예요. 또 주는 거,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이렇게 할때 이미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보다도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가족들과 노닥거리고 또 정원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오히려 가족끼리 재미를 더 느끼신 게 이것이 더 좋게 느낄 때 이미 타락한 증거예요. 타락한 증거예요. 자기 행위로 결국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타락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 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니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게 돼. 당연한 거죠, 이거도. 보상을 받게 돼 있죠. 행위의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피 때문에. 그러나 선한 사람도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좋은 곳으로 보상도 받지만 징계도 보상으로 받아서 거기서 인내하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발짝 더 변화돼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보상은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친아들이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뭐 비웃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막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그랬대요. 당신 할말 있으면 해보라고. 얼마나 재밌냐고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랬대잖아요. 그 한마디를 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지혜로 한마디 딱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거기 지면 안 돼요.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딱할때 그들의 가슴이 철렁하게 돼가지고요. 그들의 죄가 기억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살 때에 빛을 비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속한 지체들 또 인터넷 성도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장소에서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